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권찰의 종강이면서 6.25 우리 금식 기도인데요. 제가 3.1절 때는 큐티 책 본문에 따라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좀 큐티 책 본문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나라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좀 필요할까라는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종강도 하고 또 금식기도의 의미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흔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무렵이 되면 마음 한편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과거만의 아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갑니다. 뭐 저도 그렇고 오늘 오신 분들도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우리는 방공교육이라는 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초등학교 시절 그럴 때 막 사이렌 울리면 막 이렇게 교실에서 나와서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또 뭐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면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훈련도 많이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예.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는 표정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대부분 연령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괜한 재난 문자가 우리를 막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고 있는데 괜한 생각을 하면서 뭔 일 난 거 아닌지 그렇게 또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혹시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해외에서 연락 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안고 오던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 놀라고 괜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대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서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까,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나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서 앞에 놓고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 그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일까? 왜 우리나라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일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 문제는 꼭 나에게서 일어나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늘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처 또는 문제, 그런 아픔, 이것을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것은 우리의 입맛을 쓰게 만들지 결코 달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안에 쑥을 넣고서 계속해서 씹으면서 이 쑥은 왜 쓴 것일까? 왜 씹을수록 계속 쓰지? 왜 달지 않을까?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쓴 뿌리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입안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성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면서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고 그 문제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독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것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 문제를 곱씹은 곱씹을수록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는 내가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이런 어떤 문제의식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어떤 아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방을 둘러싼 적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괴롭혀 오는 일입니다. 오늘은 겨우 위기를 넘길지라도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윗 앞에 놓여있는 문제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문제라는 독초를 곱씹고 그것을 입안에서 계속 씹으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가 종일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쫓기는 인생일까? 이거 언제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주님을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늘 영혼의 창을 하나님께로 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개가 짙은 곳을 지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 도로도 잘 돼 있고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속도만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만 잘 조절하고 혹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비상등을 켜고서 뒤에 있는 차에게 조금 조심히 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짙은 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하면서 순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보면서 당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만 묵상할 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안개 속에 놓여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그리고 이 안개는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안전할 수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도 밀려오고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아주 다양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안개만 바라본다고 그 안개가 거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야가 흐려지고 우리가 방향감각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현실과 우리 개인의 삶에 찾아온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또 염려해보고 하지만 오히려 그 늪에 더 깊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개에 이끌려서 이 절망 속에 아예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안개에 이끌려가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나, 안개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만 한 나, 그 나를 그 절망의 현장으로부터 과감하게 떼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내 생각과 시선이 온통 문제에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계속해서 집착해 들어가는 나를 좀 멈추게 만들고 강제로라도 나를 그 안에서 분리해내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은 땅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고개를 들어서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서 햇빛을 찾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활짝 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저 땅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늘로, 그래서 안개에서 태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6.25 금식 기도회로 모입니다. 굳이 금식도 안 하는데 금식 기도회라고 명명합니다. 분명히 오늘 끝나고 교구 모임 잠깐 하고 나면 7층 올라가요. 그럼 밥을 줘요. 우린 금식 기도회로 모였는데 오늘 7층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또 앞다투어서 먼저 올라가서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분명히 모이기는 금식 기도회입니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우리 금식 기도회로 모였는데 왜 밥 왜 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식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모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그런데 내가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마치 안개 속에서 안개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기도라는, 금식 기도회라는 이 타이틀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안개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영혼의 창을 열고 그래도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내 삶의 문제든 우리의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떠한 아픔이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품고 있는 비전이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창문을 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여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답답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절망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그리고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안개 속에서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러한 영혼의 창을 열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 안 되면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뭐 모이라는 시간에 모여서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면 그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그러한 영혼의 창문을 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시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광야의 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하고 공통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힘을 쓴다고, 어떠한 발버둥을 친다고 그 안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방법으로 물리칠 수 있나요?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할 때에 내 방법으로,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광야에서 딱 벗어나서 오아시스가 딱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개를 걷어낼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광야가 갖고 있는 특성, 안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의 특성, 그것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게 광야나 안개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답함을 못 이깁니다. 내가 광야에 놓여있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내가 왜 여기를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놓여있는지, 난 도저히 답답해서 나는 이거 못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 조급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내 억지로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저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다양한 꾀와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서 조급하게 뛰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침착함을 잃고 제멋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갈증이 찾아오며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헤매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또 저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그 그렇게 살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국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순간을 자기 방식으로 이겨낼 찬스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아주 가까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이 갈등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냥 푹 찔러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지독한 안개를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억지로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다윗은 오히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능한 답답함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투정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편들의 대부분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많습니다. 그 영혼의 창을 열고 그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시편 하나 찾아보면요, 우리 시편 63편 1절인데요 제가 자막을 안 줘서 자막이 준비는 안 됐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아, 우리 또 센스 있게 자막을 곧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기 괄호 친 부분은 읽으시면 안 되고요, 괄호 빼고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고백한 부분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도 없고요, 황폐한 광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그 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오아시스인가 그런 거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영혼의 창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간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삶,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 안개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 축구를 보신 분들은 한국 축구가 안개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는 우리가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태양빛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걷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마치 안개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는 조급함의 자리가 아니요, 주님을 앙망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영혼의 창을 열고 기다리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내가 묵상하며 나의 눈과 귀가 멀어가며 그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두려움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상처의 그 원망의 대상만을 묵상하면서 곱씹고 또 곱씹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초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절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갑니다. 문제를 붙들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샬롬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걷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안개 속에서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또 우리 방학 기간 동안 7, 8월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개강할 때에 또 더 열정을 더하는 우리의 모든 또 우리 구역 또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며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안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행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